막고 불모지도 많은데 서기는 나지 않아요. 서기가 안 나니까 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 옛날 지금 국왕 말고 옛날 킹 후세인이라고 하는 국왕이 워낙 살기 힘드니까 뭐 딴 데 신경 쓰기 열흘이 없었어요. 먹고 살기 신경 쓰기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소기가 많이 나는 나라들은 무기를 사들이기에 바빴죠. 오케이, 힘을 쓰기에 바빴고 이집트도 소기가 나요. 소기도 나고 전기도 많이 생산되고 전기가 남아서 이쪽으로 오히려 도와줄 정도로 전기가 많이 나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소기가 많이 나는 나라들은 국방력을 키우는데 여념이 없었고 이 나라는 국방력은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왜 신경 쓸 게 없으니까 국민들 먹고 사는 데 신경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국방력은 민생 치안 다스릴 정도 그 정도만 해놓고 나머지 먹고 사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나라보다 더 잘 살게 되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외교력이 발달했어요. 외교력이 발달해서 주변 나라들한테 우리는 한 형제국가냐 그리고 좀 니네 속이 많으니까 좀 줘라 니네 전기 많으니까 좀 줘라 주변으로부터 원조 받아서 살고 미국 또 유럽에서는 우리가 중동의 피스메이커 아니야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이만큼 필요하니까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 끌어오고 유럽에서 끌어오고 그러면서 그걸 갖고 뒷주머니에 챙기기 시작했으면 아마 중간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열심히 끌어다가 국민들 먹여 살리는데 여념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1953년에 국왕이 돼서 완전 독재죠. 완전 독재가 1999년에 그냥 2월 달에 돌아가실 때까지 약 반세기 동안을 통치를 했는데도 그는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사람.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전 세계 50여 개국 정상이 모였다라고 하고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 3명이 여기를 방문을 했고 죽으니까 그때 우리나라 누가 대통령 죽어도 이렇게 전 세계 유명한 대통령이 다 모인 전 세계 대통령의 집합소가 됐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고 1994년도에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평화협정을 이끌어내서 노벨 평화상까지 타게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독재도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독재라면 민주주의보다도 나을 수 있다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들로 왕권을 물려줬는데도 독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 국민들 먹여 살리기 위하냐면 그는 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퀴 같은 인간이다. 여기가 붙었다 저기가 붙었다 근데 또 하나는 파출부라고 하는 데는 한 나라의 국왕의 별명이 파출부다. 좀 이상하죠? 그거는 지도자의 별명이 파출부라고 하는 거는 가장 아름다운 별명이니까 왜냐면 그만큼 국왕이 발로 뛰어서 국민들을 먹여 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라크가 미국으로부터 두 번이나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이라크에서 온 난민이 요르단에만 한 50만 명, 시리아에 250만 명 정도의 난민이 사는데 그 난민 중에 똑똑하고 한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라크는 석유가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라크가 뭐 아니 미국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었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이라크는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 그러니까 그 이라크에 있는 석유를 자기네 수준에 넣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은 전 세계가 공감을 하죠. 뭐 명분은 핵무기가 어쩌니 저쩌니 했는데 이 세계 역사를 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들어가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전쟁을 일으키려면 먼저 속된 말로 건수를 잡죠. 건수. 말이 안 되는 엎드려 서서 건수를 잡아놓고 상대방이 안 들으면 이제 우리가 그걸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뭐 핵무기는 사실 이 밀미였고 실질적인 문제는 석유가 아니었나라고 하고 오늘날은 세계에서 공감을 하는데 석유가 대항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볼 수 있어요. 역사를 봐도요 땅이 척박한 사막에서는 전쟁이 없어도 비옥한 지역일수록 전쟁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자연적인 축복은 힘이 있을 때는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대항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요르단은 참 열악하기 때문에 지하 자원도 없고 땅은 우리나라 남한의 크기와 비슷합니다. 땅의 크기가 약 9만 2천 평만 킬로미터. 우리나라 남한이 9만 8천 평만 킬로미터 되거든요. 남한과 비슷한 크기인데 인구는 한 600만 정도 돼요. 서울 시내 인구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큰 빌딩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낮게 짓고 다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는 내수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공장이나 이런 자동차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우리나라는 특별한 게 우리나라 인구도 사실은 자동차 공장하고 하는 데는 조금 좀 인구가 적다 그러죠? 인구가 한 1억 정도 됐을 때 단체 내수 시장이 형성이 되고 외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수출을 수출에 전념하다 보니까 이 북대 경제가 귀천하면은 우리나라 그 타격이 상당히 큰 걸 볼 수 있어요. 또 600만 인구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관광 사업에 치중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 건너편은 이스라엘입니다. 네게부라고 하는 거죠. 네게부. 네게부 산지가 되고 이거는 아라바 골짜기. 아라바 광야가 되는데 이미 홍해는 보셨어요. 홍해에서 아라바 골짜기를 따라서 약 180km 올라가다 보면 사해가 있고 사해가 끝나는 데서부터 요르단강이 시작. 요르단강이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끝나는 데죠. 요르단강이 시작이 되고 올라가다 보면 갈릴레아 호수가 있고 그걸 따라 쭉 올라가면 요르단강이 시작되는 이 헤르몬산, 헬몬산이잖아요. 헬몬산에서 시작된 요르단강 호수입니다. 요르단강이라고 하는 거는 요르단 하면은 요레드 단이라고 하는 걸로 쓰는데 단이라고 하는 거는 헬몬산 밑에 이 물이 가장 많이 나는 수원지가 바로 헬단 옆에 있는데 그 요레드 하면 내려가다 흘러내린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건 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형성되는 이 골짜기 전체를 시리아 아프리카 지구대라고 부릅니다. 지구대는 뭐냐면 저 이스라엘 땅과 이쪽 요르단 땅과 판이 틀려요. 이 오늘날 중국에서 지금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이 히말라야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하고 이쪽하고 서로 지각판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맞닥뜨려서 생긴 건데 여기도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이 서로 판이 틀립니다. 저쪽은 아프리카판이고 이쪽은 저 아라비아판입니다. 이 판이 서로 맞닥뜨려서 이스라엘 쪽은 남쪽, 남서쪽으로 밀리고 요르단 쪽은 북동쪽으로 밀리는데 지질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1년에 0.5cm씩 풀어지고 있대요. 이게 2000년, 2000만 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도 틀어지는데 지금까지 틀어진 게 약 65km 정도 틀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틀어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힘이 한 번씩 뭉치면 지진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도 지진의 역사가 많다. 근데 요번에 중국이 일어난 데 보니까 여기는 1년에 0.5cm씩 움직이는데 거기 1년에 15cm씩 그러니까 대형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 홍해를 뒤로 하고 아라바 광야를 뒤로 하고 남동쪽으로 달려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일 산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느님이 그만하면 충분하니까 이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갈 때 에돔 왕에게 우리가 왕의 대로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죠?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길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압도 지나가려고 했는데 모압도 허락하지 않아서 광야길로 갔는데 우리는 그럼 여기서 왕의 대로와 광야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볼게요. 광야길은 이미 시나이 반도를 건너면서 체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도 힘들죠? 그러면 한번 걸어가 볼까요? 어떻게 돌아간가? 이 차 타고 가면서 쉽지 않은 길이겠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근데 왕의 대로는 뭐냐면 여기도 강우량이 적어요. 이쪽은 연간 강우량이 50mm 미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참고로 약 1300mm, 요즘은 비가 많이 와서 1500mm까지도 내린다고 1년에. 여기 50mm예요. 한국은 보니까 장마철에 하루에 와도 여기 한 몇 년치가 오더라고요. 하루에 와도, 그죠? 50mm 비 오면 한국에서 그거 가지고 뜯도 안 해요. 여기 1년에 50mm네. 근데 산 꼭대기 높은 데로 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구름도 가끔 걸리고 이슬도 좀 내리고 하다 보니까 높은 지역에 사람이 살고 사람이 사는 지역을 연결한 게 길이 됩니다. 근데 왜 왕의 대로냐? 어느 왕이 만드냐? 대부분 고대의 길은 왕이 전쟁을 목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길은 대부분 다 왕의 대로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날 지중해 변을 따라서 난 길을 비아마리스, 해안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해안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건 로마 시대 이후고 그 이전에는 거기도 파라오의 길이다. 파라오가 왕이죠. 그것도 왕의 대로였죠. 왕이 전쟁을 목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평화 시에는 무역로를 쓰이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에도 모아 반문을 관통하는 왕의 대로로 가고자 했던 것은 그 길은 물도 있고 사람이 목축도 하고 때로는 지역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는 이런 길로 가고자 했던 건데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길로 나왔다. 광야는 험난한 길이죠. 험난한 길이지.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오늘날 학자들은 시나이 반도를 어떤 길로 건넜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뭐 일리 시나이 반도를 확정했을까, 오른쪽으로 갔을까, 왼쪽으로 갔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와서 살다 보니까 쓸데없는 타산공론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시나이 반도 차 타고 있다 한번 보세요. 차 타고 가면 막 광야를 가는데 왼쪽 길하고 오른쪽 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네? 바다 같은 길을 가는데 왼쪽 길하고 오른쪽 길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죠? 뭐 지도 놓고 보면 엄청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광야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여기서 저쪽 산 밑으로 갔느냐 이쪽 산 밑으로 갔느냐 이거 중요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의 대로로 갔느냐 광야길로 갔느냐 중요해요. 왜냐면 왕의 대로로 가면 쉽고 평탄한 길이고 광야길은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데 광야를 지나가는데 오른쪽 산 밑이냐 왼쪽 산 밑이냐 사정에 관계가 없다. 그리고 가데스바니아에서 정탐꾼을 발견하게 되죠. 정탐꾼을 발견하는데 하느님이 막 화를 내죠.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남이 사는 땅에 들어가려면 미리 선전용법에도 이 전쟁을 할 때 적진을 살피는 거는 이게 전쟁의 기본이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정탐을 하자. 그러니까 모세도 원하네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다 보냈는데 아, 막 하느님이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실까 그랬는데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자, 이 우리가 카이로에서부터 차를 안 타고 걸어오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디쯤 걸어오신 것 같아요? 한번 우리나라 마트에 가서 자기 몸에 딱 좀 배낭에다가 이 여행에 좋은 뭐 육포부터 시작해서 뭐 초콜렛, 뭐 코카리 세트 온갖 여행에 좋은 물건을 잔뜩 쥐고 카이로부터 걸어오면 여기까지 그만두고 시내산까지 걸어오실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반도를 끝나는 것은 그들이 체력이 좋아서 걷는 게 아니고 지혜로 걷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느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걷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느님이 원하신 것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나만 믿고 따라가러 오면 되는데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해. 하느님만 믿으면 되는데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해야 되니까 그게 화가 나. 그래? 얘네 머리 좋아? 한번 가봐라. 왜 그러시죠? 나 이제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니까 니네 멋대로 해봐라. 아니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지 그러면서 우리 그럼 낚여요 그랬잖아요. 나도 이상 신경 안 쓰네. 마음대로 해봐라. 나갔다가 엄청 두드게 맞죠. 그리고 돌아온 길이 이제 바로 38년을 광야를 두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꼬마 데리고 여행 가면 말이 많아요. 밥하고 잠은 어떨까요? 먹을 건 많아요. 그냥 나라만 오면 나라고 해주는데, 뭐, 이렇게 뭐, 궁금한 것도 막 살도 많고. 그래서, 얘기하고, 야, 그러고 보면서, 하느님 마음도 그렇겠구나. 꼬마가 가는데, 뭐, 거기 먹을 건 있어요? 뭐, 뭐 넣었어요? 꿈쩍꿈쩍거리면, 아빠가 다 이해해주니까, 나라만 오면 된다. 근데 아마, 하느님도 그런 마음이 그냥 믿고 따로만 오면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막 이 머리 쓰고 좀 갖고 가기라고 하니까는 한번 해봐라 그랬다. 그러고 있으면, 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고,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여행이 아니라 순례인데, 여행과 순례가 어떤 차이가 있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행과 순례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여행이라고 하면, 밖에 있는 걸 많은 문명을 보고 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쌓고 하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례는 뭐냐? 순례는, 밖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순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신앙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순례고, 광야를 통해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느낄 수 있고, 거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게 순례입니다. 저는 이 요르단 가이드의 임무는, 내일은 요르단강 건너가십니다. 요르단강 건너기 직전까지가 여기 가이드인데, 여기에 가이드의 역할은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연단하면서 자신들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요르단이었다. 무엇을 보았느냐 보다 얼마만큼 묵상하고 얼마만큼 자신을 돌아보고, 이 순례가 끝났을 적에는 새로운 자신이 돼서 새로운 신앙인의 준비가 되는 게 이게 순례다라는 생각을. 어저께 올 때 너무너무 힘들으셨는데도 표정은 밝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 10년 살았는데, 거기 그때 바울절 있죠? 바울절 때 유대인 가정에 초대를 받아봤어요. 초대를 받아봤는데, 아, 얼마나 끔찍한지. 이 사람들이 사람을 목사 앞에 불러놓고, 그 바울절 행사는 하가다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금성금성하지. 8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얘기하면 한두 마디만 들리고, 그러니까는 깝깝하잖아요. 하는데, 무려 4시간 40분을 했어요. 8시에 시작해서 12시 40분에 끝났으니까, 제가 눈이 떼고,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주인이 힘드냐? 그러더라고요. 전 또 솔직하니까, 그럼 넌 안 힘드냐? 힘든다, 사실은. 밥 먹으러 다시 나온다 그래서 속으로 해.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하는 얘기야, 너도 성경을 하셨냐. 왜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한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한성경 하시는 분들이겠지. 왜냐면 거기 뭐 여기 성서 뭐 신학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 아니면 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히브리어 공부할 때 성경 얘기 많이 해요. 딴 얘기할 때 뻔뻑거리다 성경 얘기 나오면 그냥 느낌으로 뚫게 맞춰서 안 맞추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참 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 알지 않냐? 좀 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는 얘기가,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도에 생활하고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한 거를 우리는 4시간으로 줄여서 기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4시간이 그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정신이 번쩍 드는데, 그렇게 힘들고 지루했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도 그러면서 완전히 뒤통수 세게 얻어맞은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설레는 밤.